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생명의 주의 말씀 듣고자 이것에 달려나왔습니다. 주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없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계명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천하의 신이라고 칭하는 우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오로지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제1계명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계명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렇게나 예배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예배 방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행위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은 그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뱀이나 거미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은 그의 왕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왕은 모욕감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것으로 만물의 창조자를 창조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큰 모욕이겠는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물질적인 그런 형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 모독을 드리는 그런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우상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새에 불과한 것이, 아니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파충류 벌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에 불과한 것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런 천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그런 아주 극악한 죄악적인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계명은 일체 모든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우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됐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지나간 등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뭔가 봐야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천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그림이 실제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림으로 그려놔도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에다가 등 뒤에다가 날개를 두 개 이렇게 그려가지고 천사라 해야 되잖아요.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상상으로 그려낸 그림에 불과한 것이지 천사는 사실 그림. 우리는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요? 영혼?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도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 등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순수하게 영적인 실체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달의 모양입니까? 그분이 고목나무의 모양이, 물고기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기어다니는 지네와 같은 그런 형상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처럼 천한 존재로 만들어내는지, 또 그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바로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2장 20절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수많은 우상들을 그와 같이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만든 많은 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우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스루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우상은 어떠합니까?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 왔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이 우상 숭배보다 더 극악한 죄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비단 이방인들이 행한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행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방인들만 짓는 죄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끊임없이 고통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들고 침략하게 만들고 또 포로 잡아가게 만들게 해가지고 징벌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얼마나 이 제2계명을 쉽게 깨뜨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이 제2계명이 포함된 십계명을 주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났어요. 밑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났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놓고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읽어드린 그 고린도 전서 10장이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계명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은 그게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신명기 앞부분으로 보면 특별히 모세가 너희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럴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렇게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계명 내용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급하고 있는데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 13절에 그 사사기의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우상 숭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곳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분명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열왕기 시대에 오더라도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그 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하는 거 이거 안 되겠거든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단과 또 밑에 있는 이 배대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신 제사하라. 이렇게 우상 숭배로 여로보암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가담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지,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죄악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2계명만 이 죄를 어길 경우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아비가 범한 죄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치는가 하면서 그 공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공평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 이랬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랬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은 대단히 무섭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오늘날 신자들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죄악을 여러분들도 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볼 때에 그저 이방 민족들이 범하는 그런 죄이구나. 그냥 불상 만들어서 절하는 불교 신자들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도 빠질 수 있고 구약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깊이 이 죄악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계속 언급되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피하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죄뿐만 아니라 신약 신자들의 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일까 보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우상 숭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은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는 성찬식 때에 성찬을 행하기 전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채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성찬을 성찬에 임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탁상담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는 데 두지 않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데 두면 미신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 기독교 예배나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미신,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말씀에 무지한 채로 예배의식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리에 떼지어가지고 몰려들어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여기서는.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이벤트성과 맞물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예배를 갖다가 기획을 하는데요. 그 속에 오락적인 요소를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보다는 말씀은 10분이에요.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활기 넘치고 많은 음악적인 것들로 넘쳐나는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오락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 때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섬긴다고 제사한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 우상 숭배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거든요. 오늘날도 예배를 많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 예배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이 그 근간을 이루지 않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신이나 오락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말씀이 없으니 인도하는 자들이나 앉아있는 자들이나 동등하게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아주 악기들을 다 사용합니다. 가스펠 뭐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예배를 보고 있으면요.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가? 의문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배성을 지르고 몸을 흔들고 박수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저렇게 소란하고 무질서하고 경박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저는요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종류의 예배도 드릴 수 있다가 아니 그 우상 숭배 자기 쾌락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거짓되었던 그 여로보암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이 우상 숭배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배워도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왔다면 그렇게 경박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드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참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게 우상 숭배적인 예배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비성경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에 기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인 거 분명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속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예배의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대단히 육신적이고도 천박합니다.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예배를 많이 원합니다. 감각을 충족시키는 예배. 그래서 요즘은 듣는 예배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예배로 가자 이런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직 마음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따라가다는 여러분 큰 낭패당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자신이 아직 마음의 은혜로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신령으로 드려지는 참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이런 감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는 절대로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석하면서 인생을 허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바른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하리니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예배 제사는 예배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하는 것은 개 목을 끄는가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한 적이 됐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뭔가 느껴지는 뭐 만져지는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이렇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인 우상을 향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신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신나는 예배를 원합니다. 웃겨주는 예배를 원합니다. 실컷 노래 부르는 예배를 원합니다. 드라마처럼 뭔가 보는 예배를 원합니다. 기적적인 치료가 보여지는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신나게 뛰고 노래 부르고 몸의 정열을 발산하는 예배를 원합니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입신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데 빠져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거짓된 모든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오늘날 버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드린 예배가 지루해 보입니다.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칼빈은 제2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미신적인 의식들에 의해 모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을 우둔하게 인지하여 흔히 날조하는 세속적 의식들을 제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합법적으로 경배, 즉 그가 친히 제정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 즉 우상 숭배를 가장 극악한 잘못이라고 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2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칼빈이 말했습니다. 제2계명을 정의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참된 방식도 친히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이 제2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예배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상 숭배 예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알면은 그런 모든 것을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열린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예배가 열린 예배인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모든 예배를 열린 예배로 하니까 젊은이들은 좋아하는데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그 불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똑같아요. 아침 7시, 6시 뭐 그런 이른 시간은 연세되신 분들을 위한 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부르는 찬송이 영광의 주께 하면서 이런 찬송가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11시, 2시에 가면은요, 양복도 입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그런 단원들이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요, 뭐 가스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스펠을 그냥 기타 치면서 불러가면서요, 뭐 앞에 일어나가 손을 들고,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가 무질서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고전적인 스타일, 전통적인 스타일 원하는 사람도 붙잡고 열린 예배 스타일도 붙잡고 이렇게 아주 혼합적으로 아주 머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예배는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제2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제2계명은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 앞에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방식이 제2계명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 숭배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먼저 살피게 주옵시고 또한 그러한 우상적인 예배에 절대로 참석하지 말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평생 드리는 저희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